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28절 이어서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어서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새해 주회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부른 우리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찬양은 디트로이트 보넷 포 목사님이 지었던 우리 찬양 가사입니다. 보넷 포 목사님은 1906년 2월 4일에 독일 브레슬라우에서 정신과 닥터였던 아버지 칼 보네퍼와 파울로 보네퍼 사이에서 여섯 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1926년에 티빙겐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또 베를린 대학에서도 공부하시고 미국의 뉴욕 맨하탄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독일 루터교회 목사이자 신학자이고 반나치 운동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고백교회를 설립하신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대가 부르신 선한 능력으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보네퍼 목사님께서 1944년 약혼자에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 내용이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부른 가사입니다. 옥중 서신으로서 그의 마지막 편지 시에 독일 교회 음악가인 피에츠라는 분이 곡을 붙여 만든 찬양곡인데 이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을 모의했다는 제목으로 투옥 중에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한 달 앞둔 4월 9일 39세에 교수형으로 생애를 마쳤습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은 자신이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한다라는 보네퍼 목사님의 고백, 특별히 사늘한 감옥에서 두려움으로 떨리고 외롭고 슬픈 옥중에서 시한부 인생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그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선한 능력이 고백이 넘쳤을까를 생각해보면서 그 까닭이 무엇일까 저희들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을 감사하고 있었던 영혼을 감사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하고 강한 힘과 능력, 그렇기 때문에 이 보네퍼 목사님의 육신은 묶여 있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한없는 자유함을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 고난을 이겨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최후의 승리를 믿습니다. 현재에도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사방이 정말 막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새해에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날마다 강구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풍성히 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가사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함을 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옛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림 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쓰라린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저희들에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그 잔을 주님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 떨림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기쁨과 빛나는 햇빛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며 저희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신 촛불은 오늘도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주님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이제 저희 주변 깊은 곳에 고요가 편만할 때 저희 주변을 보이지 않게 애호산 세상에 온전히 울려 퍼지는 소리를 저희들로 하여금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을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낮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보네포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서 이제 희망과 소망 가운데 새해의 문을 열며 옷을 입듯이 새해의 첫 단추를 채웁니다. 하나님, 올 2024년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해가 되게 하시며 믿음과 소망,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해,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짐하는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 이 시간 아픔과 갈등이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회복되어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교회가 새로워져서 선교적인 비전에 매진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구원선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이곳에 들어오고 나는 모든 자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오늘 1월 7일 첫 주일인데 첫 주일 아침은 아주 특별한 아침입니다. 새해는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꿈이 있고 또 첫 시간이다 보니까 기대가 있고 또 가보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설레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 아무도 서보지 않는 그 시간, 아무도 꾸어보지 못한 그 꿈을 꾸면서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합니다. 원래는 여러분 꼭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원래는 주님의 곁에 바짝 서서 원래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직 주님과 살 것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마시고 주님보다 앞서지도 뒤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부지런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정직하게 걸어가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사명을 주의 사명을 새롭게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사명, 직분, 책임, 교회 앞에서의 막중한 책임, 그리고 스스로에게 지어진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후회 없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과 생업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는 새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이 선언했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의 터닝포인트가 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구호로 복음을 해명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이 말씀을 구호로 삼아서 교회를 개혁하는 신학적 원리로 삼았습니다. 솔라 피데아,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으로만.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만. 마틴 루터는 가장 큰 것을 믿는 자는 가장 많은 것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새해를 이끌어가는 에너지는 믿음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사람은 일기를 쓰고 사람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편지를 쓰고 하나님께 희망을 둔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영원한 희망이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올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스타팅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서 보면요, 대부분 승리하는 사람들은 누가 승리하냐 그러면 이 스타트가 좋은 사람. 일반 운동 선수들은 스타트가 조금만 늦어도 우승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전쟁터에서 볼 수 있는 약육강식, 말하자면 사느냐 죽느냐 치열한 생존 경쟁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민생활도 법정과 같고 전쟁터와 같습니다. 끊임없는 고소고발이 있고 아주 살벌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라는 두 글자가 전쟁 철학의 원리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 6.25 사변 때 그 맥아더 장군이 있잖아요. 맥아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기쁨이요 영예요 자유요 행복이지만 만약에 패배하면 수치요 노예요 고통이요 죽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손자 병법에 보게 되면 자세를 보면 싸우지 않아도 전쟁의 승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자세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령한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옛것에 집착하고 있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보게 되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사항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으라 그랬어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신년에 신년 첫 시간에 이루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인 날이 신년 정월 초하루였어요. 성막을 세운 날이 신년 정월 초하루였어요. 그리고 성전을 성결케 한 날이 신년 종월 초하루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날이 신년 종월 초하루였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날이 신년 종월 초하루였습니다. 에스겔은 선지자 겸 제사장이었는데 바벨론의 포로의 몸으로 함께 끌려갔던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는 종월 초하루에 하나님의 계시와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이 하늘을 가리고 임하시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졸지 마시고 에스겔이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올 한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된 새해 형통을 불러오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1월을 영어로 January라 그러는데 이것은 야누스라는 로마 신화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오늘이 1월 7일입니다. 7은 유대의 히브리어 넘버에서는 완전수를 말해요. 10, 12, 7은 완전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1월 7일이에요. 그래서 January 말하자면 야누스. 이 야누스는 하나의 머리에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이 두 얼굴은 각기 몸뚱이와 열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몸뚱이는 무엇을 쫓아낼 때 사용하는 것이고 열쇠는 문을 열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1월이라는 뜻을 풀이해보게 되면 묵은 해를 방망이로 쫓아내고 새로운 대망의 한 해를 새롭게 열어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년 예배는 첫 단추를 하나님께 꿰매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사사로운 감정으로 망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년 예배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카이로스로 크로노스는 일상적 평면적 시간이지만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월은 선사를 갖게 빠르게 지나가지만 그 방향과 목적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천하의 본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랬어요. 어거스틴이 밀라노 정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회심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회심을 경험했어요. 존 웨슬리가 올드스케이트에서 로마서 서문 주석을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시간은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은 어두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시간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과 주의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아홉 가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를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예배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는 제발 좀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새해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해는 여호와 니시 적 그리스도 사단과 싸워서 영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새해에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들이 모두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에바다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의 귀가 열려서 성령의 음성을 제발 들으시고 새해에는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 전도의 문, 축복의 문이 열려서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일터가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는 아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도와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새해는 여러분 아멘에 인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꿈과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여호와 로이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로이의 축복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우리 형통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새해에는 만사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답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형통은 길이 통하고 열리는 것, 잘되고 번영하고 좋은 길이 열리는 뜻인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갖 형통의 비밀을 담고 있는 매뉴얼과 같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한번 형통하는 일시적 형통이 아니라 지속적인 형통의 비밀을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이걸 영통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통하기 위해서는 통이 통해야 되는데 먼저 소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반응하시는 이 소통이 돼요. 하나님과 소통. 이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 이웃과도 소통할 수 있어요. 소통하면 형통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영통하게 돼요. 영원한 형통. 영통은 뭐냐 하면 영생의 축복입니다. 영원한 형통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십니다. 세상의 형통은 뭐냐면 운수대통입니다. 그리고 만사형통, 의사소통, 요절복통, 전화 한 통이에요. 세상의 다섯 가지 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에 대해서 이 형통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마음을 쏟지만 정말 하나님은 형통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형통을 선물로 주시냐면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요. 그 마음의 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세상에 번져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니까 오늘 28절에 보면 6장 28절에 보니까 왕이 대통령이 세 번 바뀌는 데에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도 그랬고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인해서 점령을 당하잖아요. 그 당시에 왕이 다리오 왕이었어요. 다리오 왕의 시대에도 형통했고 그 다음에 바사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하게 되는데 바사 제국 시대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잖아요. 바벨론 포로 해방 칙령을 내리는데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다니엘은 대통령이 세 번 바뀌는데도 형통했습니다. 계속해서 쓰임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형통의 비밀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오늘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에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형통을 불러오는 길일까?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서 형통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형통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안 보시고 계시는 것 같지만 코람데오 하나님이 인프론터브가 하나님이 우리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막 무서워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다니엘이 정말 뛰어난 당시에 나라를 120방백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총리 3명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국무총리가 3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수석 국무총리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포로인인데 포로민 중에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이방 나라에서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다니엘이 잘 되고 형통하니까 정말 마음이 민첩하고 오늘 6장 3절에 보면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잘한다 박수치는 게 아니고 잘 나가니까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비전을 가지면 다 형통하고 잘 되고 뭐 이러면 좋겠죠. 비전을 갖잖아요. 가지는 순간에 비난이 쏟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비전을 가진 사람은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비난은 일시적인 비난에 불과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 비난 받아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늘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다니엘은 정말 전국을 다스릴 정도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다른 총리들이나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음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흠을 잡으려니까 다니엘이 아무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흠을 하나 잡았는데 다니엘이 보니까 6장 10절에 보니까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그 계획을 세우는데 무슨 양고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요 지금부터 30일 이내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라고 그 법령을 만들어요. 법령을 만들었는데 이 다니엘이 그 법령에 걸리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한 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6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정치적으로 타락한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 제국에서 우상 숭배의 유혹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 신앙의 정조를 지킵니다. 다니엘이 왕의 법령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다락방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은 경건의 습관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이 있어요. 누가 보든 안 받은 골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우리가 신방을 가보면 골방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성경책 펼쳐놓고 거기서 늘 기도하는 골방이 있는 사람들. 이제 골방은 기도의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었다는 건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뜻이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기도하거나 뭐 유튜브 보면서 예배를 드려 이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교회 성막 말하자면 교회와 강단이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같이 지금 이 펜실베니아는 눈이 와가지고 다 지금 예배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다들 이렇게 클로징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저희들은 이렇게 신년에 이렇게 주의 전에 정말 운전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씩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예배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형통의 비밀이에요. 여기에 예루살렘, 성막, 교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갖고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기도했던 것이.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꺼내는 스페어 휠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인도해주는 스티어링 휠입니다. 운전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8절에서 20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다니엘을 위해서 사자 입을 봉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결국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내시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니까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통해서 그를 높이 치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를 형통케 하셨어요. 다니엘서 여러분 6장 27절, 26절, 27절에 보시게 되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26절,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시다 그랬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고 그는 구원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은 오늘날의 교회 또 우리 부약 시대에는 모세 시대에는 성막을 상징하는데 성도님들은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성막과 성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막과 가정이 또 연결되어 있어요. 성막과 성도는 서로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의 정신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즉 성막 교회에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우는 중요한 형통의 비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에도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오늘 새해에도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닥터 어포인먼트를 여러분 잘 지키시잖아요. 그런데 뭐 그냥 딱 두 개가 시간이 겹치면 오는 걸 여러분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대가를 예배를 프라이오리티로 놓으시고 여러분 올 새해를 출발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축복받고 재앙도 끝이 납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정말 그 아라우나 이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를 드렸더니 그 이스라엘에게 임한 재앙을 멈춘 기사가 거기 나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재앙과 화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축복으로 여겨야 됩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예배 때까지 몇백 킬로 되는데 기브온 예배 초소까지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와서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자주 나무를 옮기면 나무가 죽습니다. 교회 옮기는 것을 식당 샤핑하면서 식당 샤핑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은 교회를 108번을 옮겼습니다. 나중에는 장례를 치를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8번째 목사님께서 이 장로님의 장례를 치러줬어요. 불쌍해서. 108번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이 강권적으로 세워주신 복의 터전인 말씀의 기민 귀한 하늘 비전 재단에 깊이 뿌리 내릴 때 하나님은 올 새해도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올 새해는 반드시 형통하시기를 바라고 그 형통의 복을 통해서 성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 새해 저희들을 형통케 하실 텐데 그 형통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꼭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주님의 피로값 주고 사신 하늘비전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 형통을 통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간들의 출발선상에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과 기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감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통을 불러오며 복의 사람 형통한 자 영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올 새해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함으로 새로운 비전과 소망 가운데 전진하는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심령의 수가 많아지는 우리 교회와 가정으로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